5월은 호주에서 가정폭력 예방의 날입니다. 특히 가정폭력 가운데는 최근 교제폭력, 교제살인이라는 말을 자주 언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교제살인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서로 사귀다 상대를 죽인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거에는 데이트폭력이라고 불렀지만 이 데이트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낭만적인 행위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 중립적인 어감이 강한 교제라는 말이 대신 쓰이고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는 최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이 전 연인을 살해한 20대 의대생에 대한 사건이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소식 한국의 시사평론가 서정식 씨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사건 강남역 교제 살인 또는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 사건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어떤 일입니까?
네, 강남역 인근 한 건물 옥상에서 한 남성이 뭐 투신하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이제 출동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가서 이제 현장을 확인을 해보니까 투신하려고 한 남성을 데리고 오려고 하다가 이제 거기에서 피살자를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보니까 이 투신하려던 이 남성 뭐 실제로 투신을 하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그렇게 신고가 된 이 남성이 자기 이 25살인데 그 25살 동갑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니까
네.
거기에 이제 앙심을 품고 살해를 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뭐 사실 그 살인이라는 것이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요.
양형에서 예,
네.
예, 양형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그 수사 결과 드러나는 것을 보면은 이 범인이 미리 그러니까 범인이 앞서서 미리 다른 곳에서 그 흉기를 준비를 하고 구입을 해서 준비를 하고 또 살해를 한 후에는 자기 옷도 갈아입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건 이제 그 계획적으로 살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정황이죠. 거기다가 이제 더 충격적인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우리나라 그 대학 입시를 위한 수능 시험 있지 않습니까?
네.
수능 만점을 받은 수재라는 거죠, 이 친구가.
네.
그리고 뭐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서울의 명문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로 밝혀져서
네, 만점자면 그렇겠네요. 네.
더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찰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 수가 2020년엔 49,225건이었는데 작년에는 77,150건, 5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100명 중 2명만 한국에서 구속수사를 받고 있고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이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그 사실 참... 그 남성들이 우리 특히 이제 한국에도 그렇습니다. 뭐 세계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어떤 남성성이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을 좀 폭력적인 걸 남성성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그런 것들을 약자에게 특히 여성에게 폭력적으로 대하는 것을 뭐 남자다움 또는 남성성 이렇게 착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은 가장 비열한 인간이죠. 자기보다 약하고 이런 약한 존재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행사하는 것은 더 이상 비열한 행위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비열한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 뭐 처벌이라든가 또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비한 것은 저는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법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법 때문이란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런 것들을 처벌하고 또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하는 법 조항들이 제대로 잘 구비가 돼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네.
다른 한편으로는 이 법을 악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교제 중인 남녀가 이 폭행에 의해서 이 여성이 피해를 입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와 관련된 법이 가정폭력과 관련된 법이 있고요. 스토킹과 관련된 법이 있는데
네.
이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가정폭력일 수도 있고요. 예컨대 뭐 남녀가 교제를 한다는 것은 이제 정식으로 결혼한 경우 하면은 이제 그 가정을 네. 법적으로 가정을 꾸린 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른바 사실혼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정식으로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처럼 사는 거죠.
그렇죠.
뭐 네. 동거한다든가 또 사실혼 관계가 아니더라도 간헐적으로 같이 뭐 주말을 같이 보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그냥 뭐 소위 데이트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이 사실혼 관계나 사실혼에 준하는 이런 관계에 있는 연인들이라면 사실 가정폭력으로 봐도 무방하죠. 예,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스토킹으로 봐도 또 무방합니다. 그런데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관련 법을 적용을 해서 처벌을 하려고 하면 이제 그 피의자, 그러니까 가해자의 변호인 측에서 이제 그 법에 대한 법 적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재판에서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실 그 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법이 정의를 구현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지만 결국 법 조문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 시작하면은 법으로 정의를 구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이 영화를 보면 그런 게 영화가 많지 않습니까? 법에서 처단하지 못하는 그 아주 나쁜 인간을 아주 통쾌하게 네. 처벌을 해서 관객들이 속이 시원한 이런 영화가 세계 어느 곳을 막론하고 많이 나오는 이유가
네.
바로 이 법이 정의를 구현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네.
특히 그 문제가 지금 이제 이 교제폭력 부분에서 특히 심각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폭력 관련 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폭행, 협박 이런 것들은 또 그 피해자가 불처벌 의사,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은 처벌을 못하게 돼, 안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자, 이 교제폭력 같은 경우에 두 사람이 뭐 지금은 폭력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돼도 그 어느 전 시점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좋아했겠죠.
네.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교제폭력과 관련해서 이제 뭐 경찰이 개입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럼 이제 남성들이 또 그럽니다. 아, 내가 잘못했다. 뭐 다시는 안 그럴게. 뭐 이러면은 여성들이 또 마음이 약해져서
네.
그 정의란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뿐 아니라 네. 뭐 보복이 두려워서 사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럼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래 처벌하지 않나
네.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
네. 네. 이렇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제 처벌을 안 받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런 어떤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 교제 폭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각각 피해자, 피의자, 그러니까 이 가해자 두 사람이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네.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뭐 조금 험한 말하고 팔을 좀 잡아당기고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이 폭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냥 풀어줬어요. 풀어주니까 이 남성이 밖에서 기다리다가 그 피해자 조사를 받고 나오는 여성을 데리고 가서 살해를 했습니다.
아, 참.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뭐랄까요? 그 그냥 드러난 사실과 법 조항만 가지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신고 건수는 그렇게 막 7만 건 막 이렇게 되지만
네.
그래서 실제로 검거돼서 피해자로 검거된 사람은 2020년에 8,951명에서
네.
2023년 13,939명. 3년 새 55.7%가 늘어났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신고된 건수가 7만여 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는 14,000건 정도밖에 안 돼요.
아.
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것 때문에 잡혀가거나 뭐 입건되는 사람은 거의 뭐 한 3분의 1로 줄어들고 그중에서 처벌받는 사람은 또 극히 줄어든다는
그렇죠.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 한국 여성의 전화가 지난해 이제 통계를 낸 걸 보면은 지금 뭐 그 교제 폭력으로 살해당하는 여성의 수가 공식적으로 집계는 안 돼요.
네.
그런데 보도 같은 걸 다 종합해서 집계를 해 보니까 최소 138명이더라 지난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138명이면 사흘에 한 명씩 죽는 겁니다, 지금.
아.
자,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보면은 이제 헤어지자, 여성이 네. 헤어지자.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남성이 여성을 지나치게 지배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서 헤어지자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이런 경우에 헤어지자고 하면은 그에 따른 보복이 이제 따르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참 그 여성들은 이별하는 것도 겁나는 일이죠.
그럼요.
예, 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뭔가 대책이 필요할 텐데요. 법을 고쳐야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법을 고치든지 뭐 새로 네.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지금 그 이런 그 관련 법 제정 또는 보완 이런 어떤 움직임이 시작된 게 이미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됐는데 네. 그동안 뭐 관련 법안도 한 10여 건이 발의가 됐어요. 그런데
네.
이 국회에서 사실은 이거 별로 바쁘지 않습니다. 자기들 이속체력이 바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차일피일 하다가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 폐기돼 버리는 거죠.
네, 그 사이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흘에 한 명씩 지금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살해당하는 분들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거론되는 것은 일단 우선 피해자를 이 피해를 방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이 살해되고 난 다음에 뭐 처벌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살해되기 전에 이 피해자를 방지 이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정폭력 같으면은 뭐 접근 금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 피해자들이 그 뻔히 다음에 교제폭력이 뒤따를 것임을 알면서도 어떤 보호 조치를 못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제 보완을 해야 된다. 우선 그래야 네.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해자들은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지금 법이 너무 물러요.
네.
특히 여성에 대한 뭐 성폭력, 폭행 뭐 이런 것들, 감금 뭐 이런 것에 대한 양형이 너무 약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주 강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폭행협박죄가 반의사 불벌조항 그러니까
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이 조항 이것도 네.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단 폭행이 있고
예, 네.
협박을 하고 이런 네. 어떤 범죄가 있으면은 처벌을 해야 된다는
그럼요.
거죠.
그럼요. 폭행으로 처리가 돼야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많이 거론이 되는데 자 이게 아까 이제 10년 이게 2015년 9월에 외도를 의심한 남자친구가 4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때부터 이제 이 교제 살인, 교제 폭력 여기에 대한 뭐 법 새로운 법 이 논의가 계속돼 왔는데 거의 10년이 됐죠 지금.
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이만큼 사회적 파장이 좀 크니까
네.
조금은 뭐 진전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이런 문제를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내세운 적도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교제 폭력도 가정 폭력 그 법 관련 법을 적용해서 이걸 막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제 공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는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아, 지난 10년 동안 너무나 많은 사건들과 피해자들이 생겼습니다. 말씀하셨던
그렇습니다.
것처럼 네, 부디 이번을 계기로 특단적인 조치가 마련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의 시사평론가 서정식 씨와 함께 교제 폭력에 대한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